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악마 같은 이념과 관련이 있다고 4일 비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테러리즘이 테러를 낳는다며 테러 분자들이 서로를 모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극단주의에 너무 관대하다면서 공공 영역과 사회에서 극단주의를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런던 경찰은 3일 발생한 테러로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 테러범 3명을 사살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저녁 10시경 테러범들이 탄 흰색 화물용 자동차가 런던 다리 위에서 고속으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테러범들은 이후 시장으로 가 차에서 내려 사람들을 칼로 찔렀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자국산 석탄을 유엔 회원국들에 전혀 수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터넷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지난 4월에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양은 제로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1개 유엔 회원국이 144만 톤, 123만 톤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3월에는 역시 1개 유엔 회원국이 석탄 6,342톤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그리고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사가 처음으로 재활용되는 우주선을 실은 로켓을 3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했습니다. 통상적인 화물 외에 6,000톤에 달하는 화물에는 실험에 쓰일 쥐와 파리, 태양열 전지판, 그리고 중성자별 감지기 등이 들어갔습니다. 로켓 발사는 폭풍 탓에 이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무인 로켓 팰콘9에 실린 드래곤 우주선은 약 3년 전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옮기는 데 쓰였습니다. 한편 3일 발사된 팰콘9 로켓의 1단 추진체가 회수됐습니다. 회수된 1단 추진체는 다시 사용됩니다. 우주선과 로켓의 재사용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가운데 일부입니다. 스페이스X사는 한 번 사용한 로켓을 두 달 전에 처음으로 다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도박장 습격 사건의 용의자가 필리핀인 제시 자비에르 카를로스 씨라고 필리핀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2일 마닐라에 있는 한 도박장에 들어가 총을 난사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한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가족은 카를로스 씨가 도박에 중독돼 빚에 쪼들린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도망가기 전 도박장 안에 있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근처 호텔에서 자살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희생자들이 모두 화재에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를 마시고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번 공격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경찰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시장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위해 1,500만 달러를 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 협정을 국제사회가 지키는 것을 돕는 유엔 기구입니다. 억만장자인 블룸버그 전 시장이 약속한 금액은 파리 협정에서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에 해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파리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들이 파리 협정을 지지하고 지킬 것이라며 워싱턴이 미국인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미국 내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물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유엔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고는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2.5m,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한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 민관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오늘도 한반도 뉴스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몇 주 동안 계속 첫 이야기로 북한 미사일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29일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반열기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식 탄도로켓을 개발할 때 대한
네. 자, 북한 관영 TV의 보도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요즘 연이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겨냥을 한 발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사라고 봐야 될까요?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겨냥한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지난 29일 날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하더라도 이것이 지대함 그리고 지대지 정밀 유도 탄도로켓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상당히 값비싼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미국을 겨냥한 그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 29일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니라 예. 최근에 보면은 사실 3주 연속 주말에 휴일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나 이것은 한국에서 대북 화해와 그리고 대화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3주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문재인 정부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없지 않고요. 예. 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이런 시험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원래 계속돼 왔던 것이고 특히나 이 시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항공모함까지 포함된 그 공동훈련이 동해상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밀 유도 지대함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이 합동훈련에 대한 거부감 이것까지도 네. 표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북한 방송에서도 적함선을 비롯해서 해상과 지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달 29일 오전에 강원도 원산에서 새로운 탄도 신형미사일을 발사해서 약 450km도 비행을 했는데요. 북한은 이 미사일이 지대지 또는 지대함 그러니까 육지에서 발사해서 바다의 항공모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이 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 개발한 신형 미사일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형태나 능력, 사거리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과거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좀 개량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맨 앞부분, 탄두 부분에 새로운 유도 체제를 좀 부착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주장 중에 그 눈길을 끄는 것이 이것이 그 지대함.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뭐 항공모함 또는 구축함 이런 것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고 이것이 대단히 정밀하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은 그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구축함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작전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바다에 있는 군함 그 항공모함을 공격하려면 한 그 위치를 좌표를 불러주는 그 군사위성 또는 해상 특수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령 뭐 동해에 있다 이러면은 북한에서 이제 수백 킬로 바깥에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그 해상 레이더가 대한 탐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또 군사 위성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대함 미사일 이것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예.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주 연속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21일, 27일, 29일 미국을 겨냥한 의도도 있고 또 앞서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제 북한의 어떤 미사일 기술 개발 프로그램 뭐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분석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예.
지금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주 동안 연속해서 휴일날 시험 발사를 했고 또 올 들어서는 이미 9번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서둘러서 완성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계산에서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의 자리에 마주 앉을 경우에 이 기술적으로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완성한 상태에서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것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즉 정확성을 높이고 또 사거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켜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한다. 이를 통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어낸다라든지 나름대로는
예.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발사의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자신이 그 즐겨 애용하는 그 인터넷 매체죠. 그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웃국가인 중국에게 매우 큰 결례를 그러니까 신뢰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러나 중국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미 남부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그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를 가해서 핵 문제를 만일 해결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같은 합의의 그 연장선 그러니까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의례적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뭐 언론 성명 형태로 규탄을 한다거나 이런 건 의례적으로 있는 일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횟수가 잦아서인지 유엔 안보리의 대응 방향이라든가 움직임들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했던 말을 저희들이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엔 예.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북한과 관련한 이런 제재 또는 무슨 규탄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언론 성명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대응입니다.
예.
아, 의장 성명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한 대응은 바로 제재 결의안인데 네. 아, 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올 들어서만 9차례고 또 지난 3주 동안 계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비즈니스 애즈 유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예.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중국 측과 이 초안을 놓고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오늘 이 시간이 2일 아닙니까?
네네.
2일인데 유엔 안보리가 바로 오늘 2일 전체 회의를 열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그런
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것이 통과될 수도 있고
네.
또 표결이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도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과는 또 별도로 이번에 독자적인 제재를 내놨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인데요.
네.
이것은 역시 그 국제 질서에 가장 큰 권위 있는 기관인 유엔 안보리가 어떤 그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즉 핵실험이나 무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북한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주재하는 그런 제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국이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결의에 근거해서 그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 미국이 최근 그 북한이 이제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추가로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1일 북한과 관련된 그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조선 아연 공업회사, 조선 컴퓨터 회사, 송이무역 이런 북한 회사와 함께 러시아 회사도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네.
석유 회사인 IPC, NAK 프로모로네티 프로덕트 이런 회사들이 올랐고요.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강,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치에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의 국적자와 그 러시아 기업이 포함된 건데요.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러시아인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가운데 미국에서 작은 뭐랄까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이런 시험을 실시했다라고 뭐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쉬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날아가는 총알을 다른 총알로 이제 맞추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던데 일단은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번에 성공한 것이 어떤 환경에서 조건이 주어졌고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격 시험, 모의 시험의 내용은 태평양의 마샬 제도라는 데서 모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라는 미 공군기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래서 마샬 제도에서 발사된 ICBM을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로 공중에서 격추하는 그런 시험을 실시한 것인데
네.
아, 여기에 성공했다는 거죠. 사실 작지 않은 일입니다.
네.
미국은 본토를 향해서 날아오는 말하자면 이란 또는 북한 또는 가상의 적도 아니죠. 지금 러시아나 중국처럼 계속 ICBM 개발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이런 적대 성향의 국가들에 대비해서 본토에 대한 방어, 특히 미사일 방어를 굉장히 강화해 왔는데요.
예.
아, 이번에 ICBM은 특히나 북한이 이미 앞서서 조만간에 ICBM 개발 기술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한 것 때문에 더 네. 말하자면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고요. 따라서 북한을 겨냥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시험에서 성공을 하면서 미 국방부사나 미사일 방어국의 국장은 이제 북한에 발사하는 북한이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할 자신감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ICBM을 요격하는 것인지에 따라 뭐 다르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을 할 수 있는지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는 뭐 자신감도 늘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예.
100%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적의 그 미사일을 또 다른 그 요격 미사일로 그 요격 격추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총알을 또 다른 총알로 맞추는 굉장히 어려운 실험인데요. 이런 것은 지난 1980년대 그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0%는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요. 또 몇 가지 통계를 보면요. 지난 1999년부터 그 17차례 그 요격 시험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그 9차례밖에는 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4년 시험에는 요격에 성공했지만 그전에 3차례 시험을 했는 또 모두 실패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 국방부를 전문적으로 그 잘 파악하고 있는 의회 그 보고서도 제한적인 요격 능력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이 그동안 매년 그 상당한 그 예산을 투입해서 무기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당히 능력도 개선이 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직 100%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실험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가 요격 실험을 한 것은 대체로 주어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ICBM이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런 전제하에 설정을
네.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실제로 적이 탄도미사일이든 장거리 ICBM을 발사한다고 할 때는 첫째 장소 이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이상의 시간대에 불쑥 말하자면 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응 시간은 사실 실험을 할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예.
대응 시간이 다르고요. 또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적이 그것을 탐지해서 만에 하나라도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자면 낮추기 위해서 디코이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격 미사일 교란 장치를 장착해 갖고 발사를 합니다.
네.
이 교란 장치를 여러 개를 장착해서 발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한 발을 발사해서는 요격 미사일을
예.
떨어뜨리기가 근접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하는 그런 요격 시험과 실제로 전시에 이것을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이고
네.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격이 간단한 기술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국제사회의 대응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정의용 실장이 이에 앞서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잠시 방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한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양 정상 간의 긴밀한 우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바로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도 이번에 백악관의 맥메스터 카운터파트죠를 만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역시 북한 문제, 핵 문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 동북아의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한국과 미국 간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그 방법, 수단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역시 그 대화와 제재, 대화와 압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같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정책의 이름 자체가 최대의 압박과 그 개입입니다.
네.
따라서 그 강조점은 역시 그 제재, 압박 이런 쪽에 있고요. 한국의 그 문재인 정부는 아직 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언급을 보면 제재 압박보다는 역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 쪽에 이제 방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것이 그 남북 관계 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가 대단히 그 악화가 되고 거의 뭐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요. 새로 등장한 그 문재인 정부는 그 남북 관계 복원, 남북 대화 이런 걸 상당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북 대화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핵 문제 해결하는데 누가 주도할 것이냐, 누가 그 운전석에 앉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역시 미국에서는 미국이 여태까지 주도를 해왔으니까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보조를 마칠 때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는 같지만 이걸 강조하는 수단,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두고서도 좀 이견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뭐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는 뭐 첫 번째 만남이니까요. 굳이 예를 들자면 두 정부 들어서 첫 상견례 자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준비되는 정상회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6월 말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굵직한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의용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 워싱턴을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1일 날 도착해서 바로 2일 날 출발을 한 불과 하루가 안 된 그런 체류 기간이었는데요.
예.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 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의 의제를 합의했다 이렇게 배석했던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의제로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문제 그리고 또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말하자면 현안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미국과 한국의 그 파트너십 문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라든지 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동맹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의제는 확정을 한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앞으로도 몇 차례 사전 조율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슈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사실 좀 더 빠른 시점에 다른 전임자들하고는 달리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적인 현안들을 조율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우위를 다지는 게 더 큰 목적이다라고 앞서서 워싱턴을 방문했던 홍석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첫 상견례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또 동맹 차원에서의 어떤 우위를 두 정상 간에 좀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동맹 문제 그리고 또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 이렇게 크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들을 아래에 구체적인 또 강론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슈에 다 걸려있는 문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일 텐데 이 부분도 그러면 정상 수준에서 좀 의제에 오르게 될까요?
네, 뭐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뭐 거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고도 그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이미 북한의 그 거듭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미 합의가 돼서 배치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올 봄에 포대 일부가 한국의 경상북도 그 성주에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이어서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이 그 사드 배치 비용을 내라 한 10억 달러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빌어졌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견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벌써 그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매년 그 협의를 갔습니다. 양국의 그 국방 당국이 주한미군 기지 쓰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가령 뭐 물값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청와대에서는 최근 사드의 그 한국 내 배치와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특히 이제 외신에서는 이 사드 문제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어떤 긴장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그 한국 정부는 그 사드 배치 과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일부 조사도 하고 있고 또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은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이 한국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데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유보 또는 연기되는 셈이 되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앞서서 사실상 이미 일부 사드 장비들을 들여놓고 이미 초기 단계 운용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추가로 4기를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예.
그 김에 한국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도 같이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미묘한 출다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언론의 보도로는 이런 말하자면 관측들이 있는
예.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생긴 것이고요.
네.
한국 정부는 이미 외교 차원 에서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그리고 또 군 차원에서는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 이 이슈가 앞으로 잠재적인 갈등의 그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지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뒷부분에 또 시간이 남으면 그 한국 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보고 누락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빈 방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연합뉴스가 이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정상회담은 그 외교의 흔히 그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그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제 정상회담인데요. 외교 의전상 여러 가지 이제 급이 있습니다. 아 그냥 단순히 와서 그냥 하는 만나서 얘기라는 그 실무 방문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대개는 이제 공식 방문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예우가 이제 높은 것이 그 국빈 방문인데요. 이번에 정의용 그 실장을 만난 백악관의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풀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며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따라서 그 한국의 언론들은 아마 이것이 그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그 의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전은 아마 조만간 그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달 말로 예정된 미얀 정상회담 사전 준비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난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사실상 이제 꽉 막혔고 단절된 상태였는데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북한보다는 이 한국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한국 통일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북 접촉 신청을 일단 승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남측위원회의 그 남북 공동행사 취지는 만약에 이번에 성사가 된다면은 남북한 간의 9년 만에 처음으로 재개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까지는 이것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서울과 평양 또는 한국의 광주 등 다른 도시까지 오가면서 이 6.15 공동선언 채택을 기념하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좀 더 다지는 의미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동 행사를 열어왔는데
네.
이 보수 성향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것이 일절 중단돼 왔었습니다. 만약에 이 대북 접촉 승인은 이미 난 거고
네.
물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방북을 해서 행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평양에 말하자면 북측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어디 하든 이렇게 행사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열리게 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네.
지금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 한국 정부는 이 남측위원회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문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대북 지원 활동을 펴는 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고요. 또 이어서 8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도 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는 2일 시점에 총 10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대북 접촉을 승인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남북 간의 인도주의 문제 그리고 민간 차원의 교류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 이런 예. 관측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민간 교류만큼은 뭐 여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들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문재인 정부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 또 미사일 발사가 최고조에 지금 달한 상황이고 이에 대응해서 그 미국, 중국 비롯한 그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대한 대북 제재와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지금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지금 그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또 6.15 공동위원회 이런 데서 그 지금 접촉 신청을 했는데 통일부가 그 이거를 승인을 해서 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상충되느냐 안 상충되느냐 하는 건 엄밀하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그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무슨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민간 교류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같은 대북 제재와 그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정신에는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와대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그 인도적인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북한이 같은 그 인도적인 것에 호응을 해서 그야말로 그 남북 대화도 재개하고 또 호응이 된다면은 이것이 계속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 핵과 미사일을 한다고 치면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인도적 그 교류, 민간 교류를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뭐 우리가 흔히들 뭐 박수도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의 최근 뭐 민간 교류에서만큼은 유연하게 보이는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예, 공식적인 입장을 북한 측이 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 사적인 논설을 통해서 지금의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제주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 평화 그 포럼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담대하고 획기적인 변환을 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말하자면 진전을 획기적으로 시도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보는 단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계속 3주 동안 잇따라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요. 일단 초기에 신호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소지는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나
네.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유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또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워싱턴을 방문해 미한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논의한 소식 또 문재인 한국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이고요. 탈북 청년입니다. 5살 때 97년도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약 7년 정도 살다가
한국 생활 10년 차인 청년 김명 씨는 오리 같은 모양새를 한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제 오카리나 브랜드를 내는 게 제일 최우선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앨범을 만들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PR을 할 수 있는 제 앨범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건 오카리나 연주회를 열고 오카리나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음악가.
나에게 오카리나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
처음 오카리나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 없이 살아야 했던 4년간의 시간, 그 힘든 나날을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한테 너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혔지라는 거를 내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온갖 막 구타와 또 그런 것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해버리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혼자서 갈고 닦은 그 오카리나 연구 시간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털어낼 수 있는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고모 할머니가 저를 인질로 잡아놓고 엄마한테다가 통화를 해서 엄마한테 아들 이렇게 양육비를 계속 받아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모 할머니는 김명 씨를 위해 보내주는 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뭐 장작 나무 해다가 불 떼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가축대 키우고 온갖 잡일을 다 했었어요, 그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시도를 했는데
16살 되던 해 김명 씨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결심으로 중국 땅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탈북하는 과정에서는 엄마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 한 열흘 동안 굶었어요. 사실 진짜 쓰레기더미 뒤지면서 막 그 기차 난간 있잖아요. 그 기차 그 밟고 올라서는 그 계단을 잡고서 또 가다가 역무원들이 또 검사를 할 것 같으면은 기차 대가리에 그 3만 볼트가 흐르는 그 기차 대가리에 매달려 갖고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배가 너무너무나 고프지만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에 갔지만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무임승차였습니다. 고모 할머니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하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무조건 기차에 매달려 있는 것이 국경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 도착하니까 고모 할머니가 경찰들을 시켜서 걔가 거기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에 딱 도착했는데 포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국경 감옥에서 다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고모 할머니한테 끌려가서 또 온갖 또 질타를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시도를 감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경북도로 간다고 몰래 이렇게 옆집에다가 몰래 이렇게 신호를 주고요. 저는 평안북도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 정도 숨어 살다가 잠잠해졌을 때 이제 엄마랑 연락을 컨택을 해갖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되었죠.
말이야 쉽지만 16살 소년이 기차에 매달리고 또 들키지 않으려고 평안북도에서 함경북도를 오가려는 탈출의 꾀를 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다시 그런 과정을 겪으라면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닥치면은 하겠지만은 너무너무나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과정을 내가 겪었는지 너무나 아직도 내가 어떻게 그거를 견뎌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했으니 지금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때 잘못됐더라면, 굶어 죽었더라면 오카리나 연주가는 물론이고 한국 땅에 발도 디디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열흘 동안 굶는다는 게 12살, 13살 나이에는 그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한 3일째 굶으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배고프다 보니까 막 강물 마시려고 좀 가다 보면 기차가 떠날까 봐 무서워서 그것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한 6일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먹을 거로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저 사람 삶은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고기국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요. 생각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곳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 기차 철길 위. 하늘이 도왔는지 살려고 그랬는지 처참한 모습의 김명 씨를 어느 할머니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일째 정도 돼서 기차길에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또 어떤 분이 좋으신 분이 생활도 그렇게 넉넉치 않으신 분인데 저를 이제 자기네 집에 업고 가서 아랫목에다 재워주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이래서 다행히 살아났거든요 제가.
한병북도 계신 분.
네네네. 진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건 진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나선 김명 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국경까지 찾아온 어머니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고 언제라도 중국 공안에 붙들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중국 탈출을 서둘렀습니다.
사실 중국 단동에서 그 위저 여권을 만들어서 단동에서 이제 인천항으로 간대요. 근데 사실 인천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저는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예 몰랐으니까. 그래서 인천? 인천이 어디지? 막 중국 어느 곳인가? 또 어디 이렇게?
어디로 가는 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니 한시라도 빨리 배가 항구를 벗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 중국에서 잡혔을 때 너무너무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또 중국 어딘가 또 가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 또 잡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권을 주면서 이거를 게이트를 지나면 너를 맞이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싫은데 막 이러면서 배를 탔어요. 근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 배가 멈춰 있었고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부두에 도착했는데 중국 글씨로 인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뭐 어딘 거야 이러면서 이랬는데 경찰이 우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와, 나 그럼 이제 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건가? 라는 마음 그때 이제 너무너무나 신났어요.
인천이 한국 땅인지도 몰랐다는 16살의 김명 씨. 불법적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엄마 만날 날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이제 저 엄마 만날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들뜨고 신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명 씨와 어머니의 만남은 그 후로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국정원의 조사는 지루했고 힘들었고 엄마가 살고 있는 한국에 와 있다는 실감도 나지 않았고 매일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 가고 하나원 가고
네,
엄마는 언제 만났어요?
사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한 달을 받는데요. 그래갖고 무슨 조사를 이렇게 한 달씩이나 받냐고 빨리 나랑 엄마 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래도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하염없이 기다리래요. 그래갖고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게 그 시간이 나는 엄마를 빨리 보고 싶었던 마음에 그래서 그 국정원 사람들한테 막 대들었죠. 엄마 나 안 보게 해주면 나 다시 북한으로 갈 거라고. 나 북한으로 못 가면 나 여기서 자살할 거라고. 내가 엄마 보러 왔지 당신들한테 조사받으러 왔냐고. 두 달이나 지났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 조사를 하는 국정원에서 김명 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가족 간의 만남이나 연락은 대개 국정원 조사가 끝난 뒤에 가게 되는 하나원에서 하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김명 씨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라는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호족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중국에서 내가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얘가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엄마가 한국에 있고 엄마의 그 토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더라고요.
엄마랑 어디서 만났어요?
이제 제가 하도 그때 국정원에서 생떼를 쓰니까 국정원 분들이 이제 얘가 또 잘못될까봐 진짜 이런 사례는 없었지만 예외로 이제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0분 동안 잠깐 엄마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김명 씨와 어머니와의 만남. 몽골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가던 그날 이후로 4년 만이었습니다.
진짜 처음에 엄마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울 줄 알았어요, 저는.
4년을 하루같이 엄마 생각을 했고 보고 싶어 했고 품에 잠들고 싶었었는데 엄마를 만났던 그날의 김명 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그리웠던 엄마였고 내가 그 목숨을 걸고 그 진짜 사선을 건너서 진짜 탈출을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 진짜 맨날 꿈꾸고 혼자서 진짜 편지 쓰고 진짜 많이 그리웠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어.
네, 정작 만났는데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멍해진 상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고 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부르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색하고 두렵고 낯설고 엄마가 아닌 듯한 한 여성이 김명 씨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고 엄마가 모습이 내가 옛날에 만났던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라는 말이 여기 목 끝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 엄마도 말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10년 차에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길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